25살 되던 해 서기 19년. 이 해에는 나사렛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출발했고, 마르다가 롯을 돌봐야 하는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이가 정규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됐다. 예수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나타난 가장 건장하고 세련된 표본이 될 만한 인간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신체적 발달은 최상의 상태였다. 그의 정신은 능동적이고 예리하고 통찰력 있었고 곧 동시대의 평균 정신 상태에 비하면 그의 지성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의 영은 인간적 현지에서 정말로 신성했다. 가정의 재정 상태는 요셉의 부동산이 처분된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대상 수리점에 대한 마지막 분할금을 지불했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빚이 없었고 근래 몇 년 동안에 처음으로 예비 자금을 모았다. 이것이 사실이고 예수는 첫 유월절 예식을 치르도록 다른 남동생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으므로 막 해당 학교를 졸업한 유다의 경우에도 성전을 처음 방문할 수 있도록 데려가기로 했다. 그들은 요단 계곡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같은 길로 돌아갔는데 이는 예수가 어린 동생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면 분란이 생길까 염려하기 때문이었다. 조급한 성향에다 강렬한 애국심까지 가졌으므로 유다는 이미 나사렛에서 사소한 분란에 여러 차례 말려들었다. 그들은 예정된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전의 바로 그 광경은 유다의 혼 깊은 곳까지 자극하고 흥분을 느끼게 했는데 이때 우연히 베다니의 나사로를 만났다. 예수가 나사로와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축제를 함께 지내려고 계획하는 동안 유다는 그들 모두에게 실제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 서 있던 로마 근위병이 지나가는 한 유대인 소녀에게 음란한 말을 몇 마디 했다. 유다는 불같이 분개하여 얼굴을 붉히고 그 병사에게 직접 귀에 들릴 만한 거리에서 그런 무례함에 대해 바로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로마 군대는 유대인의 사소한 비방에도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웠으므로 근위병은 즉시 유다를 체포했다. 이것은 그 어린 애국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예수가 경고의 눈빛으로 그에게 주의를 주기도 전에 그는 이미 로마에 대한 적개심에 찬말을 한바탕 떠들어 버려서 이를 악화시켰다. 유다는 즉시 군대 감옥으로 끌려갔고 예수가 곁에 있었다. 예수는 유다를 위하여 즉결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날 저녁 유월절 축제의 때를 맞춰 석방되게 하려고 애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은 예루살렘에서 성스러운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로마인 역시 한 유대인에 대한 고발을 심의하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다는 둘째 날 아침까지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고 예수도 그와 함께 감옥에 남아있었다. 그들은 온전한 이스라엘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율법의 아들이 되는 성전 봉헌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 다음 어느 유월절에 열심당을 위한 성전 업무와 관련하여 예루살렘에 있게 될 때까지 유다는 몇 년 동안 공식적인 예식을 치르지 못했는데 그가 속한 열심당은 애국단체였고 그는 그 당의 활동에 아주 적극적이었다. 감옥에서 둘째 날을 맞은 아침에 예수는 유다를 대신하여 군 법무관 앞으로 나갔다. 그는 동생의 미숙함을 사과하는 동시에 동생이 체포되도록 이끌었던 도발적인 그 사건의 본질에 관하여 더 상세하지만 신중한 말로 그 상황을 잘 다뤘기 때문에 법무관도 그 유대인 젊은이가 분노를 폭발한 것에 어떤 원인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그와 같은 경솔한 짓을 하지 않도록 유다에게 경고한 뒤에 돌아가라고 명하면서 예수에게 말했다. 당신은 저 젊은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텐데 당신들 모두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만들지도 모르겠소. 그리고 로마 법무관의 말은 사실이었다. 유다는 사려 깊지 못하고 무분별한 애국심 폭발로 말미암아 항상 행정 당국자들과 충돌하는 등 예수에게 상당한 걱정거리를 만들었는데 언제나 이와 동일한 성질의 문제였다. 예수와 유다는 그날 밤을 지내려고 베다니로 걸어갔으며 유월절 만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고 이튿날 나사렛으로 길을 떠났다. 예수는 어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던 일에 대해 가족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돌아온 뒤 3주쯤 될 때 이 사건에 대해 유다와 긴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예수와 대화를 나눈 후에 유다는 스스로 그 일을 가족에게 털어놨다. 그는 이번에 호되게 체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인 형의 인내심과 관용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가 자기 가족 중에서 한 식구와 함께 참석한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의 혈육과 가깝게 관련되는 일로부터 점점 더 분리돼 갔다. 이해 그의 깊은 묵상은 룻과 그 놀이 친구들로 인해 종종 방해받곤 했다. 예수는 꼬마 친구들의 아이다운 즐거움과 놀이를 위해서라면 세상과 우주를 위하여 장차 할 일에 대한 성찰을 뒤로 미룰 준비가 항상 돼 있었고 아이들은 예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여행했던 체험에 관하여 이야기 듣는 것에 결코 실증 내지 않았다. 또한 동물과 자연에 대한 그의 이야기도 무척 즐겼다. 수리소에서는 아이들이 언제나 환영받았다. 예수는 수리소 옆에 모래와 나무토막이나 돌을 준비해 놓았고 아이들 무리가 놀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다. 놀이를 하다가 실증나면 대담한 아이들은 작업장 안을 엿보았고 작업장 일이 바쁘지 않으면 용감하게 들어와서 예수와 아저씨, 나와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예수가 작업장 한구석에 가장 좋아하는 바위 위에 앉을 때까지 손을 끌어당기곤 했고 아이들은 그의 앞에 반원형으로 바닥에 앉았다. 꼬마 아이들이 예수와 아저씨의 이야기를 얼마나 즐겼는지 모른다. 아이들은 웃는 법을, 마음껏 웃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제일 어린 한두 아이는 습관처럼 예수의 무릎 위로 올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교연하는 그의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은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 역시 아이들을 사랑했다. 친구들은 그의 이런 지적 활동의 범위, 즉 그가 5살에서 10살까지의 아이들과 즐겁고 전진하게 놀다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리고 철저하게 정치나 철학 혹은 종교에 대해 심오한 토론 속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었다. 동생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얻을 수 있었고 아직 조카들이 태어나기 전인 이 시절에 이 꼬마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조카들과 충분한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래 이 땅에 살아있지 못했다.